시사 와이드.
안녕하십니까? 시사 와이드 장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원입니다.
아, 세월 참 빠르죠?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벌써 15년이나 흘렀으니까 시감이 나네요.
네, 15년 전이면 제가 아주 어렸을 텐데요.
아주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겠죠.
네, 뭐 젊었을 때라고 해주죠. 예. 김일성 주석 사망 소식을 듣고요.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당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그 세월이 15년이네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벌써 15년이나 흘렀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추모 네. 행사가 아주 대대적으로 치러졌어요.
네, 덕분에 이 추모 행사에 참석한 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북한 고위층들의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예. 누구보다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북한 관영TV에서 방영을 했는데 텔레비전 속에 비친 모습들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언제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세월은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네. 고인을 기리는 김정일 위원장. 고의를 바라보고 있죠.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후에 진단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사와이드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소개해드리죠.
이번 주 시사진단, 지난주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들의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었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사망한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여기자들의 석방을 도우려고 했다는 내용. 마이클 잭슨이 고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네요.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관련 내용으로 시사진단 꾸며봤습니다.
네, 이어서 시사용어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죠. 하나원 설명해드리고요. 이슈 분석 이번 주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박선원 박사와 함께 김일성 주석 사망 후 15년 동안 북한의 대외관계와 체제 변화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기자수첩 윤미정 기자입니다.
시사와이드 7월 둘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중요 한반도 관련 사안들을 되짚어보는 시사와이드 시사진단 문을 열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난주에 불편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홈페이지가 계속 불통해졌었죠.
네. 지난 7일부터 계속해서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 내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저희 컴퓨터 웹사이트를 표적으로 한 이른바 사이버 공격 때문이랍니다.
네, 사이버 공격이요.
예.
다른 컴퓨터에 불법 접속해서 상대방 국가나 기업에 손상을 입히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불법 접속을 사이버 공격이라고 한다네요. 그런데 이번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일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와 같은 주요 기관들, 또 한국의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또 국회에 또 국방부, 외교통상부도 포함이 됐었죠.
그렇죠. 또 네이버라든지 국민은행, 안철수연구소, 또 옥션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쉴 새 없이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사이버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라고도 불리더군요.
예.
뭔가 복잡한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 컴퓨터에 이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를 유도한다고 하죠.
예, 그 복잡한 기술적인 과정이라는 게 이렇답니다.
네.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가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가장한다고 해요.
네.
한마디로 해당 사이트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특정 사이트의 처리 용량이 초과가 되고요.
네.
결국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버스에 승객이 꽉 차서
예.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예.
상황과 비슷한데.
그런 비유가 맞네요.
네. 물론 이번 경우에는 이 사람이 꽉 찬 버스도 아닌데 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미국과 한국 주요 정부기관도 공격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되면 정말 큰일이겠습니다.
예, 예전에 영화에서도 몇 번 다뤘던 그런
그렇죠.
주제죠.
네.
그야말로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공격입니다.
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현실이 그야말로 비극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인데요.
네.
가령 공항이나 병원 전산 시스템이 마비될 수가 있고요.
아, 네.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또 환자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네.
또 인터넷 금융거래라든지 쇼핑몰 등이 마비될 경우에 그야말로 생계 위협 또 더 나아가서는 금융대란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런 말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국의 전산망을 마비시켜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되니까요.
네.
또 해킹을 통해서 상대국의 군사 혹은 기업 정보를 빼낼 수도 있고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야말로 군사력 못지않은 큰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사이버 공격, 이번에는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주체가 누군지 또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것.
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번 그 사이버 공격이 갖는 또 다른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정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국정원도 그렇고요. 예. 국정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배후로 바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일단 AP통신이 인용한 그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그 인터넷 주소들을 추적해보니까 북한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이것이 북한 정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네. 또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고요.
네.
폭스뉴스는 미국 국방부 관리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북한이 뒤에 있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추측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한국 국방연구원의 차두현 박사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에 대해서 그 거의 각국마다 한 20개 사이트에 가까운 데를 동시 공격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또 세칭 이것이 정부 주요 기관들이거든요. 또 포함된 것들이.
네. 물론 북한 배후설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그런 주장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뒤에 있다는 주장이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주로 한국 야당 측이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테러법 통과를 목적으로 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네,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은요 더욱 시급한 것은 만약에 비상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겠죠.
바로 대응 태세를 갖추는 문제겠죠.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체적으로 사이버 부대를 양성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한국도 내년에 정보 보호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고요. 자, 이렇게 관련 보안 관련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문제는 또 공격 기술도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공격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백성원 씨,
네.
지난주 내내 바로 이 사람만큼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또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죠?
네, 마이클 잭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죠. 미국 가수죠. 네, 사망한 지 거의 20일이 다 됐는데 추모 여기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뒤에 음악이 나오고 있죠?
네.
대단한 가수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주 열던 추모식이요.
네, 대단했죠.
예, 한마디로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다시 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참 뭉클했습니다.
예.
참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고요. 이 정도 열기라면은 그 영향력이 죽은 뒤에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향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마이클 잭슨이 북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뭐냐면 바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들 관련 내용이지요.
네.
로라 링과 유나 리의 석방을 돕고 싶다. 마이클 잭슨이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해요.
네.
마이클 잭슨의 친구이자 또 작가 고담 초프라가 자신의 인터넷 웹블로그에 올린 내용이랍니다.
네, 이 고담 초프라라는 사람이 로라 링 기자와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죠.
예, 둘이서 그 커런트 TV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혹시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팬이라면 두기 여기자의 석방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다고 하고요.
네.
잭슨은 김 위원장이 항상 입는 그 인민복 이것이 자기가 즐겨 입는 군복 스타일과 비슷하다 이런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유나리 기자에게 4살 된 딸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그 인지도를 이용해서 두 여기자의 석방을 촉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런 계획도 물거품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북한 전혀 연관성을 생각할 수 없었는데
네.
즉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네요.
네.
김정일 위원장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잭슨의 마지막 희망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 들으셨던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저는
잭슨의
기억합니다.
예, Heal the World. 네. 제대로 끝까지 들려드려야 되겠지요. 세상을 치유하자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네, 노래 한 곡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갈게 할 수 있겠지요.
예, 노래 감상하시죠.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Heal the World 들으시겠습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was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by, leave on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d,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hope is growing.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마이클 잭슨 노래도 들으셨고요. 또 마이클 잭슨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잭슨의 사망, 물론 북한에서야 별로 관심이 없겠죠.
관심이 없겠죠.
네. 대신 지난주 북한의 관심은 사망한 지 15주년 되는 바로 이 사람에게 온통 쏠렸습니다.
예, 지난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1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김 주석은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에 갑자기 사망했죠.
네.
당시 북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오열하면서 비통해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네, 지난 8일 평양 시민들이 만수대 언덕에 김일성 주석 동상에 이 꽃을 헌화하는 모습도 전해졌는데요. 그렇지만 외부의 관심은 김일성 주석 15주기 행사 자체보다도 이 추모대회에 참석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쏠렸습니다.
맞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이후에 지난 4월 초에 첫 동영상이 공개가 됐었죠. 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고요.
네.
아무래도 김 위원장의 건강이 현재 어떤지 이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난 4월과 비교해도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네.
우선 그 입장을 하는데 한쪽 다리를 약간 절룩거렸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지난 4월 그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 또 주석단에 앉아있는 모습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머리숱도 더 많이 빠지고요. 또 얼굴도 좀 수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왼손이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은 오른손으로는 자연스럽게 이 서류를 쥐고 있지만 왼손은 역시 책상 아래로 내려놓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사진으로 많이 인용된 장면, 김 위원장의 얼굴 모습, 특히 그 입모양이었죠.
네.
입꼬리가 오른쪽은 올라가고 또 왼쪽은 내려가 있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 얼굴 좌우의 불균형이 좀 눈에 띄었고요.
네.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거나 혹은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딘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라도 공식 석상에 나섰고요. 또 그 장면을 관영TV가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김 위원장이 여전히 건재하다, 말하자면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봐야겠죠.
네,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의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이제 150일 전투, 그다음에 이제 올 150일 전투가 끝나고 10월 10일이면 이제 당 창건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창건 기념일에 또 나름대로 그 후기 체제와 관련된 어떤 그 움직임이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 공식 행사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그 건재 과시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글쎄요.
네.
이번에 공개된 김 위원장의 수척해진 모습,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한 것 같지요.
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예.
북한 얘기만 전해드리는데 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그렇죠.
가는지. 예. 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지난주 국제사회에 몇 가지 제재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자, 시간 때문에 짧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네요.
예, 중요한 사안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유엔
네.
안전보장이사회 지난 6일이었죠.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의장 우간다의 루하카나 루군다 대사가 발표한 구두 설명이 있었죠. 안보리 이사국들은요, 북한의 지난 4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동북아와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비난 또 중대한 우려를 밝혔다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날 안보리가 발표한 의장 구두 설명은 안보리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라고 하네요.
네,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 정상회의 G8 모임에서도요,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네, 성명 제목이 확산 방지에 대한 성명이었어요.
네.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비난한다. 좀 강한 어조였고요. 또 북한이 즉각육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네, 또 민간단체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희망을 위한 납북자 구조센터라는 곳인데요. 북한 전문 투자기금 조선 개발투자펀드의 홍콩 설립을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요. 조선펀드. 북한에 투자하는 그 최초의 외국 펀드죠.
네.
영국과 중국 합작 펀드사가 북한의 광물과 에너지 그리고 금융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펀드를 홍콩에 설립하면 최근 채택된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5 위반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또 미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에 산재해 있는 북한 금융망을 봉쇄하기 위한 압박에 착수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필립 골드버그 대북결의 이행조정관이 그 문제로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을 했었고요. 이어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총 책임자죠. 스튜어트 랩이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역시 중국과 홍콩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국제금융체제를 악용해서 위험한 기술을 거래하고 또 불법 활동을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김현진 기자의 시사용어 이어지겠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죠. 이번 곡은 한국 노래 골라봤습니다. 시간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오늘 시간 얘기 참 많이 하네요.
그러네요.
예, 그냥 스쳐만 들어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런 식입니다.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꿈의 시작은 멋졌지만 모든 걸 다 잃었다면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고민에 밤을 지샜을까? 어떤가요?
꿈, 행복, 고민,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는 그런 단어 같죠?
그렇죠. 노래 듣죠. 김도향이 부릅니다. 시간.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아님 모두 나를 축하하던 날 꿈의 시작은 너무나도 멋졌어 그 모든 걸 잃었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의 밤을 지을까 모두 내겐 소중했던 시절들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많아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 내가 흘러간 세월이 가려주겠지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와 크게 다툰 날 아니 모두가 나를 위로해주던 날 모두 내겐 힘들었던 시절들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됐지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회도 내가 흘러간 세월
YG 시사용어, 오늘은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당국의 조사 후 하나원에 입소 후 3개월간 생활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원활한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원은 1997년 발효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전인 지난 1999년 7월 한국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로 건립됐습니다. 개원 첫해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14,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본원을 둔 하나원은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매년 늘어나는 탈북자 수를 감안해 지난 3일 2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양주 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원은 생활관, 교육관, 종교실, 체력 단련실, 도서실, 의료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탈북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되찾도록 지원하며 이 기간 동안 노동부와 공동으로 직업훈련도 실시합니다. 오늘은 한국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용어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세계 뉴스 들으시고 이슈 분석으로 시사와이드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를 보는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시사와이드.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가 밝아집니다.
시사와이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관심 사안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 연구원으로 있는 박선원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선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 15주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 체제의 변화와 또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김 주석의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일성 주석이 지난 94년 7월 8일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15년이 지났는데요. 북한 사회에 드리우고 있는 김 주석의 그림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최소한 북한의 모든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김 주석의 그림자는 아직도 매우 강력합니다.
네.
또 김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3년상을 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의 유훈 통치 기간을 설정하였고요. 그 뒤에는 김일성 민족, 김일성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그 호칭도 연호를 딸 때도 주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므로써 김일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공식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모든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상 기조, 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2012년이면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그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할 정도로 과거, 현재, 미래 전반의 국가 방향에 대한 김 주석의 그림자는 아주 강하고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요. 북한 체제가 또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도 돌아봤으면 하는데요.
예.
노동당의 뭐 위상이라든지요, 또 경제 운영 방식이라든지 혹은 주민들의 의식 같은 것들은 어떤 변화를 거쳤습니까?
네, 김일성 주석이 그림자가 강하다고 해서 김일성 사망 이후에 북한 체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특히 그 노동당의 위상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1995년부터 97년까지 소위 그 식량난과 홍수 재해 등 자연 재난을 겪으면서 대량 기아 그리고 그 대량 아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2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최대 200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노동당의 위상은 대폭 추락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정권을 승계하면서 노동당은 거의 쓸모없는 조직이다. 노동당이 이렇게 무능하고 성과를 못 내는 조직이냐라고 하면서 군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바꿔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당의 위상이 떨어지고 군의 위상이 올라갔죠. 그래서 선군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좋지 않다는 반성 속에서 노동당 위상이 떨어졌는데 경제를 강조하지 않는 정책이 돼버린 거죠. 군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노동당의 위상은 떨어졌고 경제 운영 방식은 오히려 내각에다가 책임을 맡기고 김정일은 한 발 뒤로 빠져 있으면서 안보와 국방 대외 정책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도 아 옛날 김일성 때는 모든 것을 다 당과 국가가 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식 변화가 있으면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 노동당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달리 말씀드리면은 노동당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런 주민의식이 생겨 있습니다.
예, 노동당은 위축되고 또 경제 운영 방식은 허술해지고 이에 따라서 주민의식은 또 결속력이 약해졌다. 아,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 여러 가지 공격적인 수사를 통해서 외부와 더욱더 그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형국 역시 김일성 주석이 통치하던 그 시절 이후의 변화로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 주석과 또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 각각 그 추구됐던 대외 전략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직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클린턴 행정부와 대외 협상을 통해서 소위 그 제네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네바 합의를 한 이후에 97년, 98년, 99년까지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다뤄지는 사자회담으로 이어질 정도로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확대되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대화를 하고 김정일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또 그 반대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
김정일 초기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2000년까지 확실하게 대화 국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그 과연 미국과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김정일 위원장이 타진해 보았지만 체제의 교체, 정권 교체 정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강해지면서 대결 국면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김일성 주석이 대외 정책을 더욱더 대결 국면 위주로 갖고 김정일이 아니었느냐 혹은 김정일이 더욱더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 이후 6개월 동안은 굉장히 그 김정일 위원장이 대결적으로 가고 있지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대외 전략 차이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북한도 역시 그 상황에 조응하는 그러한 대외 정책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 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남북 관계의 구조적인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남북 관계를 보면은 이제 김일성 주석 사망 직전에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을 방문할 때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또 김일성의 유훈 통치가 끝나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적극적인 그 대북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약속했던 남북정상회담을 실행하겠다라고 한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관계는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죠. 화해협력 방향으로 가고 또 서로 상호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협력하자 이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해교전이 두 번이나 일어났고 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좋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제 환경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남북관계의 어떤 구조적 변화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양자관계에서 형성된 그 특성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주석 생전에 소위 좋은 시절에 대한 그 향수가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겉으로 봐서도 일단 김정일 위원장이 승계한 이후에 북한으로서는 경제라든지 또 대외 환경이 뭐 크게 악화됐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과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건지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또 김정일 시기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군요.
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됐고 그래서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의존하던 시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의지하고 믿고 있던 그런 시기하고 다르게, 김정일 시기에는 상당히 그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득을 주는가. 이득을 주면 충성을 하고 이득을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저항은 하지 않지만 네. 냉담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식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박선원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있는 박선원 박사와 함께 김일성 주석 사망 15주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북한 체제와 사회 또 대외 관계 변화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 시사와이드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기자 수첩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기자 수첩 열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될지 궁금하네요.
예, 지난주부터 그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한국의 청와대 등 주요 정부기관 그리고 언론사들을 포함해서 미국 한국의 주요 기관들 웹사이트가 한동안 마비가 되는 등 이 네.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도 그 청취자들로부터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메일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공격의 강도가 누그러지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저희가 그 시사진단 시간에도 살펴봤지요. 자, 이 흔히 말하는 해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사이버 공격이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보통은 이 사이버 상의 공격하고 해킹하고 이렇게 섞여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해킹은 이 허가가 없이 특정한 그런 전산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몰래 빼내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컫습니다.
예.
대부분은 그런 어떤 자료를 판다든지 잘못 악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요. 하지만 이번 그 한국에서 일어난 그 사이버 공격은 이런 어떤 민감한 정보 등이 파괴되거나 이렇게 유출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아주 굉장히 많은 수만 대에서 10만 대까지의 그 컴퓨터가 인터넷의 어떤 특정 사이트를 표적으로 해서 동시다발 접속을 일으켜서 그 접속 장애를 일으킨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해킹이라기보다는 사이버 공격 내지는 사이버 테러라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접속이 장애가 심하게 되면 불편함도 크게 지만 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편함 정도를 넘어서는데요. 그 사이버상의 그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또 선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 정도가 이렇게 실제 와닿지 않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 많이 이용되는 시스템이 이런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고객의 예금이 이렇게 인출이 되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도요.
예. 그렇죠. 네. 예, 또 기업으로 봐서서는 이런 어떤 고객들의 그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업무 장애가 그 실질적인 그 어떤 금전적인 손실로 또 이어질 수가 또 있고 또 정부 등 민감한 국방 정보들을 다루는 경우에는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해서 한 국가의 어떤 안보까지도 해를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네. 금융 대란의 안보 문제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번 그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무턱대고 뭐 넘겨짚지는 않을 테고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 관련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확인 단계는 아니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공격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그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없다라는 그런 신중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한국 국정원에서는요, 그 북한 내지는 북한의 추종 세력이 그 배후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추정의 근거가 지난달 말이었죠. 조평통이 한국이 미국의 아주 대규모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인 그 사이버 스톰에 참여한 것을 아주 크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점,
네.
또 이번 어떤 공격의 수법, 그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미루어서 그런 공격의 수법, 또 공격의 대상이 이처럼 뭐 일반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 기관 내지는 아주 보수적인 단체다라는 그런 점 등을 근거로 해서
네.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추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실제 배후가 누가 있는지 그 아주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네.
이번에 그 공격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배후에 숨어서 일어났던 공격을 명령 내지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염된 컴퓨터를 발견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자체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서 어떤 공격의 행위를 계속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공격의 배후자를 찾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가장 문제인 게요. 이 그 네. 사이버 안보 분야가 아주 지금 새로운 분야가 아니어서
예.
그런 국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규범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은 지금 그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뭐 의회나 여기저기 다녀봐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어떤 법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법적 내지는 조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제3국이라고 하면은 제3국의 그런 공격자 내지는
네.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찾아내더라도 어떤 그런 법적 수단이 적용이 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법이 만들어져도 참 궁금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영화로만 저희가 그 체험을 하던 그런 네. 현상이었잖아요.
더 이상 영화가 아니네요.
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네.
컴퓨터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안 쓸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미정 기자와 네. 함께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와이드 7월 둘째 주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 희망차게 열어가셔야죠.
네. 한반도에 먹구름이, 비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북한도 큰 물피해를 경험을 했는데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네요. 하수구 담장 수시로 점검하시고요. 또 대피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만 물러갑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